제목은 예수알기 첫 번째 예수의 마음입니다. 1장 18절 제가 읽고요.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해서 내려가겠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한 구절씩 첫 번째 하는 부분은 구절을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1장 18절 제가 합니다.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외아들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다. 1장 42절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로구나. 앞으로는 너를 개발하고 부르겠다. 2장 4절 제가 합니다. 여자여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2장 16절 이것을 걷어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2장 19절 제가 합니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2장 24절 그러나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을 알고 계심으로 그들에게 몸을 맡기지 않으셨다. 쭉 내려갑니다. 그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의 증언도 필요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그는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도 알고 계셨던 것이다. 13장 1절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14장 6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부터 이 예수 알기란 제목으로 요한이 전한 그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살필 때에 여러분에게 한 가지 이렇게 당부라 그럴까요? 말씀드릴 것은 마치 우리가 차 창밖을 볼 때에 차 안에 있을 때에 풍경이 지나가듯이 구경꾼처럼 또는 무슨 식물의 분류학자가 보니까 꽃잎, 잎 하나하나 세밀히 이렇게 살펴보듯이 관찰자의 입장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구경하듯이 보듯이 하시지 말고요. 감히 제가 여러분께 도전드리고 싶은 거는 예수의 입장에 자신을 한번 두셨으면 그래서 예심 전심으로 예수의 마음을 밖에서 보지 말고요. 예수의 입장이 되어가지고 예수의 마음이 내게 전이가 되는 이런 관점에서 오늘 사실 그리고 사명, 사랑 이것이 예수님이 이렇게 했다라고 이렇게 놓으시기보다 그 나중에 오실 거고요. 내가 예수님의 입장이 되어서 이 사실을 이렇게 받아들일 때에 어떻게 그분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렇게 입장이 바꿔지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입장으로 이 말씀을 좀 보셨으면 좋겠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준비했으니까요. 첫 번째 사실입니다. 이 예배실 안에 강단이 있고 또 제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이고요. 이것을 사실로 아는 데에 무슨 대단하게 무슨 특별한 지성이 필요하고 어떤 아주 무슨 수양을 많이 한 도사들만 알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이 자리에 있으면은 당연히 아는 것입니다. 예수의 말도요. 우리는 보통 지금 성경에 요한복음에 쭉 읽었는데 이것을 예수가 이렇게 낸 의견으로요. 우린 보통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하는 말은 우리 내 생각에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또는 어떤 추정한다거나 또는 희망사항을 이야기하는 또는 주장하는 이것이 우리가 익숙한 논리의 방법인데 그 방법으로 예수의 하신 말씀을 보면은 각이 잡히지가 않습니다. 예수가 지금 하시는 것은 당신이 이방에서 여러분이 저를 보고 난 다음에 이방에 이게 있더라 강단이 있더라 뭐가 있더라 라는 것을 본 것을 사실로 그냥 당연히 말하는 것처럼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는 증언 그 테스모니 그 증언의 종류 범주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유독 증언이다 이렇게 내 아버지가 이것을 증언한다 내가 증언한다 이렇게 법정에서 증언하듯이 이렇게 있는 그대로 그냥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5절에 읽어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누리던 그 영광으로 나를 아버지 앞에서 영광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그 입장이 되어서 생각해 보시면은 이게 지금 사람으로 제정신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도 네가 서른 조금 넘었는데 네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하느냐. 이게 지금 우리는 너무 그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 아니고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한 것은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제자 중에 그 빌립이 요구합니다. 14장 8절에서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보여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하고 말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어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그 일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거는 이분이 그냥 하는 말은 이게 그냥 주장하고 억지 부리는 것이 아니고요. 자기가 너무나도 자기는 분명히 아는 사실을 그냥 이 앞에서 말하는 겁니다. 마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말을 못 믿겠거든 내가 하는 일을 봐서라도 봐라. 여러분 이 소예배실에서 예배드릴 때에 만약에 밖에서 있는 사람들이 그 안에 예배실이 있었어? 그 안에 거기에서 목사가 설교를 했었어? 라고 말하면은 그거를 밖에 있는 사람은 도무지 짐작이 안 가겠지만 여러분들이 가서 공통적으로 본 것들을 이 사람 저 사람이 이야기하면은 그 증언을 가지고 맞춰보니까 맞겠다라고 밖에서는 추론을 하겠지만 나로서는 본 것을 말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예수가 하시는 것은 직접 본 것을 아버지하고 나눈 것을 그것을 나누는 것이고 그래도 안 되면은 내가 하는 이 일들을 가지고 좀 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일이 바로 여러분과 저가 그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하시는 일은요. 예수님의 이 모든 사실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왜 그 사실을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에게 설득하려고 그러고 알아달라고 하실까요? 사람 돼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우리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하는 모든 일의 모든 작품이 여러분과 저입니다. 그 사명에 모든 관심과 노력이 정조준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잠깐 말했듯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제일 먼저 한 기적이라고 표적이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내용이 좀 엉뚱합니다. 그냥 예수님이 이럴 줄 모르고 가신 것 같아요. 그냥 동네에 있어서 제자들을 데리고 피로연에 갔는데 갑자기 어머니가 와가지고 그냥 포도주가 떨어졌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때 여자여 이게 아니 갑자기 왜 이러실까 아무리 포장해도 어머니한테 여자여라고 말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근데 도대체 이 일이 당신과 나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무례하고도 생뚱맞은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또 아유 우리 아들이 뭔가 이렇게 됐구나. 시키는 대로 하거라. 이러니까 또 예수님은 아이 참 이래가지고 또 있잖아요. 아이 또 뒷일을 또 담당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예수님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짜증나듯이 말을 합니다. 근데 그때는 무엇일까요? 2장에 조금 전에 읽어 내려가 보면요. 바로 똑같은 2장에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성전에 들어가셔서 거기에서 내 아버지 집을 그 사람들이 다 좋은 일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요. 필요하고 좋은 일인데 그 일이 무슨 일인가 하면 성전 안에서 그 사람들이 하시는 일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2장 그래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14절과 15절 16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실 때에요. 그분의 관심은 사명은 어떻게 하면 허물어졌던 내 아버지 집을 회복할까? 여기에 모든 관심이 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집에 있어서 다 필요한 일들이에요. 멀리서 온 사람들이 어떻게 양과 소를 데리고 와서 이렇게 그 제사를 드리겠습니까? 필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환전을 해야 되니까 필요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주객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 사명에 붙잡힌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실 때도요. 그분이요. 앉아서 노끈을 만드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그것을 가지고 맨 먼저 양이나 소는 툴툴툴툴 칩니다. 굉장히 폭력적으로 한 것 같지만요. 사명을 가지고 이분이 하실 때라도요. 양과 소를 훌치니까 밖으로 나가지요. 주인이 따라잡으러 가겠지요. 돈 바꾸는 사람들은 상을 엎어버리니까 손해는 안 봅니다. 돈 주우러 그 자리에서 엉겁결 하면서 밖으로 나가겠지요. 비둘기 파는 사람들은요. 재물을 드리다가 제일 드릴 것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을 만약에 비둘기를 훔쳐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 하루 하는 장사가 다 망하는데 제일 가난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한테는 말로 합니다. 이 장면을 볼 때라도 우리는 사명을 가졌으면은 그것으로 나의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시키고 나의 동기가 좋다고 거기 대해서 하는데 역시 예수님은 다르구나. 어떻게 30대 초반의 그 젊은 사람이 하나하나 순서대로 단계별로 하면서 사람을 세워가는 이 일들을 해가실까? 그리고 난 다음에 네가 무슨 권한으로 하느냐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3일 만에 이 성전을 새로 세우겠다. 지금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내 때가 이르지 아니었다는 말씀은 지금 나는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사역을 시작하고 십자가를 거쳐가야 되고 죽음을 거쳐가야 되는데 지금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순서가 아직 바뀌었다. 나는 아직 어떻게 지금 십자가를 당해야 되고 어떻게 고난을 당해야 되고 여기에 모든 관심이 가 있는데 나는 지금 잔치할 기분이 아니야. 그렇지만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하라 그랬으면은 거기에서 물을 바꾸는 역사.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가 있는가? 그분의 고난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고난은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아니면은 우리가 지금 이 교회당, 이 예배당, 사순절, 무슨 행사, 무슨 이런 거, 교회사 아무 관계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명령을 지키라. 너는 나를 누구를 아느냐? 감히 말하는 것은 내가 없으면 이 세상도 없단 말입니다. 남 좋은 세상 아무리 해도 뭐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마음 걱정하지 말고 내 걱정하지 말고 나는 너 하나에다가 내 모든 인생을 걸었는데 너를 돌볼 너 인생을 돌볼 거는 너밖에 없는데 너를 채널로에서 회복시킬 건데 나는 여기에 내 사명과 인생을 걸었다.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예수가 이 정도로 목숨과 사명을 걸고 한다는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여건은 우리를 비참하게 하고 우리를 초라하게 하고 이럴 때마다 우리는 크레이지 글루처럼 나는 주님의 이런 대우를 받는 자다. 그래서 세 번째가 사랑입니다. 이런 사람을 사랑하는 이 대상이 주님은 어떻게 하시나? 주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을 맨 처음 만났을 때에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로구나. 앞으로는 너를 개바라, 반석이라, 베드로라 부르겠다. 처음 보면서부터 시작해서 과거도 알고 현재도 알고 미래도 아는데 내 과거에 살아왔던 모든 인생에 부담스럽고 인생에 짐되는 이것도 알고 현재에 닥쳐진 난관도 알고 미래는 나는 불안해서 죽겠는데 주님이 거기에 대해서 과거도 알고 현재도 알고 미래를 아시는 분이 나는 너를 반드시 베드로로 개바로 새 이름을 만들겠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 보면은 가운데 미들네임, 크리스천 네임 있는 거가 세례받을 때 세례명이 있는 거가 그게 계시록에 나오는 새 이름을 주겠다는 그 전통에서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예수가 주시는 새 이름이 뭐냐는 겁니다. 나는 너를 개바라 부르게 하겠다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딴 사람들은 내를 알고 나니까 내를 버리고 갑니다. 내를 버립니다. 너는 상종할 못된 인간이라고 버립니다. 그런데 이분은 다 아시는 분이 나에게 대해서 나는 너에게 대한 소망을 끊을 수가 없어. 너를 붙잡고 갈 거야. 이게 주님의 시작입니다. 이 개바가 주님이 가장 필요하는 순간 내가 너희를 위해서 가겠다고 십자가 설명을 하고 나니까 그 베드로가 예수께 말합니다. 주님 왜 지금은 내가 따라갈 수 없습니까?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자랑했으니까 자신의 장점을 가지고 자신감을 베풀었으니까요. 나는 주님을 위하여서는 내 목숨이라도 바치겠습니다. 예수는 말합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이라도 바치겠다는 말이냐?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이거 할 때마다 두 번 나오면은 이거는 강조입니다.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닭이 울기 전에 너는 세 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한 사실로 보시는 창조주가 뭐가 아쉬워서 창조물이 되어버립니까? 그게 얼마나 우리는 조그만 감옥에 갇혀 있어도 답답하다 그러고 탈출하려고 그러는데 창조주가 창조물이 되어서 우리 때문에 와서 이 수모를 당한다는 것이 생각해봐도 이게 상상이 사실 안 갑니다. 한 번씩 가 답답한 환경이 있을 때에 그때마다 짐작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지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8절은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외아들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다. 예수는 우리를 향해 나타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람 된 이유가 예수가 된 이유가 바로 나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예수 안에서 발견될 때에는 내가 살 것 같은데 나를 예수 밖으로 내어놓는 순간부터 시작해서는 내가 밑도 알 수 없는 꺼지는 구렁텅이로 가져갈 수밖에 없는 것이 내가 잘못돼서가 아니라 내가 있는 위치가 잘못되어서 그런 것이 옳시다. 그래서 1장 10절에도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을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 예수의 이름에 나에게 내 이름이 주어지고 한 자녀로 된 것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게 크레이지 글루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딴 거가 모든 거가 다 허물어진다 하더라도요.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내가 믿을 것은 감정, 관계, 내 건강 모든 거 다 무너질 때라도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 말씀이라는 거가 새롭고 옛 언약과 새로운 언약 이것이 증서처럼 우리가 집문서도 누가 와서 뭐라고 한다 하더라도 이게 내 땅 문서요 하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여기에 내 이름을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때에 베드로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예수의 사랑이 어떻게 되는가 베드로가 정말로 세 번이나 욕하면서 부인했어. 닭이 세 번 울 때까지 그때만이라도 나중에 빠져나오고 나니까 그 순서가 다 자기에게 상처가 됩니다. 예수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베드로는 고맙지만 부담스러워요. 저 사람에게 관계가 소먹해요. 미안해요. 그래서 예수를 피하듯이 옛날 예수가 베드로로 불러주기 전에 삶 시몬의 아들 요한 요한의 아들 시몬 그쪽으로 고기잡이 잡던 그런 삶의 스타일로 자기만 가는 것이 아니라 옆에 사람들까지 다 몰아서 갑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라도요 처음부터 새 출발이에요. 다시 그 사람들을 고기 잡는 데 가가지고요 다시 부르러 갑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참 정말로 내가 죽었다 살아나도 저 인간들이 안 바뀌네. 내가 몇 번을 더 죽었다 살아나야 되겠냐? 도대체 나보고 어쩌라고? 인간적으로 예수님도 그 마음이 안 들었겠습니까? 그냥 버리고 싶지 않았겠어요. 새 출발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이래도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쫓아갑니다. 제자들이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 잡는데 새벽쯤 돼가지고 묻습니다. 고기 잡았느냐? 그러니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 말이 좋겠어요. 야구르는 말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쌤통이다. 뭐 별의별 생각들을 할 수 있는 I told you 뭐 이러면서 네가 내를 이랬더만은 네 신세가 잘 되는가 봐라 뭐 이러면서 그게 우리 같으면 돌 건데 예수님 그 생각 스쳐 지나갔다고 생각을 감히 해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른쪽에 한번 넣어보지 사실을 사실대로 아시는 분이 고기를 넣어보니까 고기가 잡히니까 그때서야 한 사람이 제자 중에 한 사람 요한인 것 같아요. 빨라요. 예수다. 만약에 고기 안 잡혔을 때에 내가 예수다라고 밝혔으면 얼마나 무안했을까. 고기라도 잡혔으면 그래도 우리는 뭔가 좀 삽니다라고 보일 것도 있는데 정말 하나도 되는 것도 없으니까 보일 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고기 다 잡히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요한이 예수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그죠? 장면이 보이죠? 그냥 우통 다 벗고 그냥 빨개 벗고 고기 잡는 것만 지금 잡는다고 하고 있다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예수다 하니까 순간적으로 빨개 벗었다는 거 생각이 나고 수영을 하려고 그러면 옷을 입고 수영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도 의관을 정제하고 수영해서 들어갑니다. 그런데요. 베드로를 무트로 불러내기 직전에 와서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베드로는 베드로고 딴 사람들은 고기 챙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헤아린 게 153마리. 그게 하나님의 떠났던 사람이 다시 기회를 주었을 때에 주었던 고기의 숫자입니다. 그게 제가 이렇게 한국 가면은 모나미 153. 그 숫자가 모나미라는 말이 프랑스 말로 my love. my love. 이분이 이 고백을 하고 이것을 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꼭 가서 보니까요. 이미 고기는 불을 다 지펴놨어요. 숯불을. 왜일까요? 마른 옷 대피라고. 그리고 고기가 물고기 이미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합니다. 고기 잡은 거 조금 갖고 와라.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만 먹이면은 자기네들이 얼마나 또 무한하겠어요. 그게 배려입니다. 사랑은요. 우리의 마음은 그 순간에 내 상처, 내 아픔, 내 거 이걸로 생각하는데 예수의 마음은 전적 상대편 저기에게 저 입장에 저 마음을 어떻게 해서 회복해서 돌릴까. 그래서 여기까지 오니까 저는 수정하겠습니다. 예수의 마음은 저 마음하고 다른 것 같아요. 처음부터 그 얼마나 힘들겠냐, 얼마나 배고프겠냐, 그리고 사랑으로 회복할 수 있는 길들을 순서마다 해주는 것. 사랑의 관심은 내게 있지 않고 주는 건 내가 주지만은 결과적으로 관심의 대상은 사명 받은 그 자라 베드로에게 갑니다. 먹입니다. 제자들이 말합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예수인지 아는 거로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보는 모습이 달라요. 이 말은 뒤집어 말하면요. 여러분과 저가 살아갈 때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내가 용납할 수 없는, 벌받아야 되는데, 바람 맞아야 되는데, 죽어야 되는데, 손가락질 받아야 되는데,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을까? 내가 왜 이런 사랑을 받을까? 그게 예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오셔서 임마누엘로 함께 계신다는 표적입니다. 그 예수가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유명한 부분 아닙니까? 다 먹이고 난 다음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제일 중요한 거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세 번 다 묻는데 베드로야라고 말하지 않아요. 요한복음 읽어보시면 요한은 베드로가 말한다 기록하지만은 예수님이 부를 때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제일 처음 내가 너를 부를 때에, 지금 이 정도쯤 되면은 네가 어느 정도 되었다고 생각하고 내가 이 정도쯤 되면은 나는 이 정도 신앙생활하고 이 정도 살았으면 이 모습 갖춰져야 되는데 주님 앞에 있어서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자꾸 밑바닥 가는 그 모습 간다 하더라도 처음부터 내가 너에게 가졌던 그 마음 바뀐 거 하나도 없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째 말하니까 예수께서 세 번째로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예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세 번이나 물으심으로 불안해서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셨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먹여라. 네가 이런 사랑 받았으면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네 받을 사랑 생각하지 마. 그건 내가 줬으니까 사랑해보지 않겠니? 아플 거고 힘들 거고 오해받을 거고 억울할 거고 그렇지만 네가 잘나서 한 것이 아니라 너에게 그런 입장 주었으니 저 사람의 어떠함에 저 사람도 네가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을 사랑해도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렇게 시작해야 된다. 그때마다 본전 생각나고 그때마다 열받을 때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는 주여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압니다. 이 모든 것의 결론은 사랑 아닙니다. 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사랑하실 수 있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성부는 성자를 사랑하고 성자는 성부를 사랑하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또 서로 사랑하고 이 사랑과 사랑으로 겹겹이 묶인 이 사랑 때문에 또 우리를 그 사랑을 흔적이나마 베풀어 주십니다. 저희들의 삶의 어떤 자리라도 주님 앞에서는 우리는 어린아이요 용서함 받고 또 용서받아야 될 죄인들입니다. 주님이 계시니 감사합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명으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당신의 사람으로 묶어주시고 사랑을 부어주시니 이 사랑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내 시야와 관심을 내 마음을 적시지 말게 하여 주시고 끊임없이 사랑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으로 아는 주의 백성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